사사기 맥잡기 여섯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21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안에는 12명의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재판관이 나오고 또 스스로 이스라엘을 치리한 악한 사람 아비멜렉이라는 그런 사람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재판관들 가운데 3장에서는 온니엘, 그 다음에 에훗, 그 다음에 삼갈이라는 사람을 살펴봤고 4장, 5장에는 드보라와 그 다음에 바락, 6장에서 8장에는 유명한 기드온, 그 다음에 9장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드온의 첩의 아들로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하나만 제외하고 한 돌에서 다 죽인 악명 높은 아비멜렉 이야기가 나오고 10에서 12장에는 입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입다가 끝난 다음에 입산, 엘론, 그 다음에 압돈이라고 하는 세 사람의 재판관 이야기가 아주 간단하게 몇 줄에 이제 걸쳐서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13장에서 16장, 자그마치 4장에 걸쳐서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 삼손에 대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17장하고 이제 18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이제 17장부터 여기 2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도덕적, 그 다음에 뭐 정신적 이런 모든 타락을 아주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와 같은 말씀들이 이 안에 이제 들어있어요. 그래서 많은 그 사사기를 연구한 그 주석가들이 17에서 그 21장은 실질적으로 사사기 시대 맨 마지막에 생긴 것이 아니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사기는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게 아니다. 그래서 1장에 가서 보면 단지파가 이제 패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단지파가 남쪽에 서남쪽에 거하다가 그리고 결국은 저 위로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사기가 기록된 그 시대의 전반적인 모든 상황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부록처럼 17장에서 21장에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그와 같은 견해가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은 우리가 17장하고 18장만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한 가정이 몰락하고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역자의 그 사역이 몰락하고 이렇게 되면서 온 사회가 붕괴되고 몰락하는 그런 과정이 여기 17장하고 18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질서가 무엇인가? 무질서. 무질서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그와 같은 말씀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은 미가라고 하는 에브라임 산에 사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한 걸로 봐서 에브라임 사람 같아요. 그 미가라고 한 사람이 하나님이 극도로 미워하시는 십계명 하나님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직접 말씀하셔서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하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가서 보니까 에브라임 산에 미가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 어머니 몰래 어머니 돈 1100세겔을 훔친 거예요. 1100세겔. 이걸 훔치니까 어머니가 저주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훔쳐간 놈에게 저주가 임하기를 바란다 그러고 어머니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심적인 이제 부담이 생긴 거죠. 본인이 훔쳐갔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2절 가서 보니까 내 귀에도 그것에 관하여 말씀하셨사오는데 보소서 그 은이 바로 제가 훔쳐갔습니다. 그 은은 제가 훔쳐가서 제게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의 어머니가 내 아들아 주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거짓말하고 뭐 훔쳐갖고 그랬지만 다시 돌려준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당시에 뭐 유행하던 그와 같은 인사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은 1100세겔을 자기 어머니에게 도로 주니까 그의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원래 이거는 내 아들을 위해서 새긴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을 만들려고 이미 내 손에서 이 은은 하나님께 이미 봉헌한 거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봉헌했어요? 자기 아들 이 미가 이 거짓말쟁이 우상 숭배하는 이 미가를 위해서 새긴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을 만들려고 아예 주님께 봉헌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이상하게 돌아가는 스토리예요 지금. 그렇죠? 하나님께 헌물을 지금 가져다 바쳤다고 하는데 한 것이 뭐냐, 이 거짓말하고 훔치고 하는 이 아들을 위해서 새긴 형상을 부어 만든 형상을 만들어 주려고 하나님께 봉헌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내게 도로 주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4절 가서 보니까 그 돈을 어머니에게 도로 줬더니 어머니가 거기서 은 200세겔을 취해서 주물공에게 주니까 그 주물공이 그 돈으로 새긴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을 만드니 그것들이 미가의 집에 있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가의 집에 그 사람 미가는 신들을 섬기기 위한 집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러니까 신전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집에 신전이 있었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고 자기 아들들 중에서 하나를 구분하여 자기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게 놀랄 일이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제사장은 오직 레위 사람만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정확하게 에브라임 사람에게 나와 있진 않지만 에브라임 산에 산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지금 레위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기를 위한 신전도 자기 집에 하나 두고, 그렇죠? 에봇과 드라빔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우상 숭배하는 그런 그 물품도 두고, 그리고는 이것도 부족해서 제사장이 하나 있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는 아들들 중에 하나를 구분해서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 가서 보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의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요약하라 그러면 여기 17장 6절 말씀을 요약하면 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맨 끝으로 가서 보시죠. 사사기 기자가 사사기 21장 맨 끝에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도 쓴 내용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이게 지금 사사기의 전체 내용을 압축해서 지금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에봇과 드라빔이 나오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또 이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에봇은 히브리 제사장이 입던 그러한 장식 옷이에요. 이게 지금 대제사장이 입는 그런 옷인데 이게 앞부분하고 이 뒷부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매는 없고 이 앞에 그 다음에 뒤에 돼 있고 이거 끈으로 이렇게 묶는 이와 같은 그 조끼 비슷한 그런 옷이 에봇입니다. 에봇. 그래서 소매가 없이 두 조각으로 되어서 한 조각은 몸의 앞부분을, 다른 조각은 몸의 뒷부분을 가렸고, 속옷과 겉옷 위에 이 에봇을 대제사장이 입었습니다. 에봇에는 종류가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일반, 평범하게, 일반 사람이나 아니면 제사장, 일반 제사장이 입는 아마로 만든 그런 에봇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여기 있는 것처럼 멋있게 이렇게 줄을 놓고 금으로 장식 줄을 놓고 이렇게 해갖고 대제사장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와 같은 그 이 사람으로서 최고의 그 영예를 누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이 줄을 놓은 그 대제사장의 그와 같은 이 에봇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무엘기 가서 보시면은 어린 사무엘이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또 사실은 레위 사람이 이제 불구했지만 에봇을 입고 있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또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올 때 아마 에봇을 입었다고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봇 자체는 좋은 거예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상하게도 미신이 퍼진 거예요. 이러한 그 에봇을 좀 이렇게 만들어서 뭘 이렇게 가지고 있거나 뭐 이걸 가지고 거기에다 뭐 경배한다거나 그러면은 무슨 용한 일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미신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제 퍼지면서, 그래서 우상을 숭배할 때 이 에봇을 걸치든지 하여튼 그런 무슨 용도로 에봇을 사용했다는 그런 기록이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펴본 것처럼 기드온도 에봇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에봇을 만든 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무가 됐다고 해요. 그게 우상 숭배 물품이 되었으니까요. 그렇죠? 또 여기 지금 가서 보니까 이 사사기에 이 나오는 이 미가라고 한 사람도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우상이 경배받는 그런 일에 쓰도록 그렇게 했다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봇 말고 드라빔이 나오는데 드라빔은 창세기에 가장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이제 바딴 아람에서 아내들 얻고 그러고 살다가 이제 도망할 때 그 외삼촌 라반이 쫓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을 했어요? 이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 이 라반에 뭘 훔쳐와요? 이 드라빔을 훔쳐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드라빔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여튼 나무든지 뭐든지 이렇게 좀 깎아갖고 만든 그런 우상이에요. 그 우상.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어디다 숨기면 자기 낙타 안장 밑에서 숨기고는 예, 여인들에게 임하는 그런 관례가 임해서 내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그리고 이 드라빔을 숨기는 그와 같은 그 장면이 이제 창세기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예, 하나님이 극도로 미워한 이런 우상, 그렇죠? 이게 드라빔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각종 이런 드라빔을 만들어서 그래서 여기다 이제 우상 숭배한 그와 같은 기록이 이제 이 안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의 그 드라빔은 한 가족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드라빔을 도둑맞은 것을 알고는 아주 극도로 노해서 아, 이 드라빔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경배하고 동시에 하나님도 경배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미가의 기록이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이런 우상들은 사람의 모습처럼 그래 생기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기억하시면 에봇, 드라빔 이렇게 이제 무엇이다 이제 이해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6절이 사사기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와 같은 말씀이다. 대단히 중요하다고 제가 이 안에 기록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무정부 상태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 구출자들, 재판관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사무엘 때까지가 한 400년간 지속이 됐는데 그 재판관들이 대를 이어서 왕처럼 계속해서 통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10년이든 20년이든 들어서 사용한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고 그리고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이러면 또다시 하나님이 다른 지역에서도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악순환을 거치면서 이제 반복되는 그런 사회적 그 시대상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왕이 없었다고 하는 말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사사기 다음에가 뭐가 나옵니까? 룻기가 나오는데 룻기도 사사 그 시대에 그 땅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방 나라로 갔다가 돌아온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개가 합쳐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사기나 룻기는 거의 같은 시대의 일이고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사무엘기로 넘어가면 그러면 왕을 세우는 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 없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왕이 나오겠구나. 그렇죠? 그걸 우리에게 지금 암시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앞으로는 이제 왕이 나오겠구나. 이제 그거 하나를 이제 암시를 해주고 또 하나는 이런 사람으로서의 그런 왕 말고 실질적으로 그 당시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신정국가를 하고 있어요. 신정국가. 그러니까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뭐 다윗이든 아니면 뭐 솔로몬이든 사람으로서 어떤 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왕정 정치가 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시대에 모세의 율법 이후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사사 시대의 그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그들의 안전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안전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눈에 오른 대로 무엇인지 판단해서 오르면 그것대로 행했다. 우리가 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마더니즘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포스트 마더니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상대적 윤리가 득세를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게 없는 시대예요. 지금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뭘 절대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사람마다 다 가치관이 다 다르고 믿는 게 다 다르고 주장하는 게 다 다르고 나는 이게 분명히 이게 악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그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사기의 그 시대상이 지금 21세기 시대상하고 매우 비슷해요. 지금 우리가 대통령제를 실시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대통령 하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난 뭐 한 20년이고 30년 이렇게 우리 독재 시대가 끝난 이후에 대통령들이 이제 서는데 야 정말 대통령이 하다가는 일찍 죽겠더라고요. 그렇죠? 말을 안 듣잖아요. 뭐가 통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예.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가. 이건 뭐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찰관들 경찰관 생활 하겠습니까? 그 저녁때 가서 매 맞고 그래서 경찰관이 술 먹은 사람들한테 매 맞고 이러고 있는 그런 모습들 나오는 거 보면 정말 이게 치안이고 뭐 법이고 없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렇죠? 뭐 살인하는 거, 뭐 그렇죠? 강간하는 거, 뭐 토막내서 죽이는 거, 뭐 등등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그냥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 사사기 시대가 이제 다음번에 나오면 다음 시간에 이제 토막 살인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 사사기에. 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의 그 상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1세하고 너무 똑같아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무정부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무정부 상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경륜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 정부를 허락하세요. 인간 정부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질서를 유지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이 명령을 창세기 9장 4절에서 6절에 주세요. 그래서 그 명령은 누가 집행하냐? 정부가 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드디어 비로소 온 세상에 정부라고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관이 생겨난 겁니다. 정부. 그렇죠? 이 세상 정부에는 북한과 같이 아주 악한 정부가 있어요. 악해요. 정말 저거는 정부가 아니라고 할 정도로 악한 어느 사람이 얘기했던 것처럼 악의 축이라고 불리는 그런 정부가 악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북한과 같은 그러한 악한 것을 빼고는 거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부는 무정부 상태로 지내는 것보다는 나은 정부예요. 만일에 아프리카나 어느 나라에 뭐 그렇게 뭐 독재를 하고 뭐 뇌물을 받고 뭐 대통령이 그런다 해도 그나마 그래도 정부가 있으니까 나라가 유지가 되지 그 정부가 없으면 아예 그냥 완전 무정부 상태가 되면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우리 여기 미국에서도 LA 이런 데 폭동 나고 할 때 가서 보면 뭐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총 갖고 가서 다 죽이고 물건 약탈하고 그렇죠?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게 정부예요. 인간 정부. 그렇죠?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냐? 정부라고 하는 게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완전하거나 그다음에 의로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다는 겁니다. 없는 것보단 나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부를 허락하시느냐?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질서입니다. 무질서.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4장에 가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무질서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는가 한번 이런 걸 한번 가서 보시죠. 14장 고린도전서 14장 26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그런즉 어찌하리요. 너희가 다 같이 모일 때 너희 각 사람에게 찬송시도 있고 교리도 있으며 타언어 방언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통역도 있나니 모든 것을 남을 세우기 위하여 할지니라. 질서 있게 남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모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순서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할 것이요. 어떻게 순서대로. 뭐야 질서 있게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통역을 해야만 그래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질서 있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기 성도들을 저주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알 수가 없으니까 알지 못하는 말로 이야기할 때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그는 교회 안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니라.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게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질서. 질서가 깨지면 절대 하나님이 그 일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대언자들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말하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직통 계시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판단.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가 아닌가. 이게 판단이 안 되면 무질서가 생기기 마니까. 그렇죠?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이 계시되면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할지니 모든 사람이 배우고 모든 사람이 위로받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다 한 사람씩 대언해야 하느니라.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도 대언하는데 저 사람도 대언하는데 막 개구리처럼 그냥 쌀라쌀라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무질서잖아요. 이것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대언자들의 영은 대언자들에게 통제를 받나니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니라.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도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정부든 가정이든 아니면 교회든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든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이 모든 기관을. 그렇죠? 이 모든 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 목회 서신을 보낸 게 디도서입니다. 우리 한번 디도서 1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그 디도서 1장에 가서 보시면 이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수행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뭘 수행하라고. 크레테 사람들 모이는 그런 그 교회에 가서 뭘 수행해야 되냐. 10절. 제멋대로 행하며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들이 많은데 특별히 할례자들에 속한 유대인들이 그러하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하느니라. 영어로 가서 보시면 제멋대로 행한다는 걸 unruly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룰이 없다는 거예요. 룰이 없다. 지금 아까 사사시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모임이든지 교회 모임이든지 이렇게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극도로 미워하신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교회 안에 권징위원회라는 걸 지금 두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교회 안에 무질서가 생기면 이거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질서를 회복하고 질서를 어지럽힌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내치거나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권면을 해서 이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권징위원회라는 걸 지금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시대에 가서 보시면 처음부터 권징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절차가 교회 안에서 행해졌음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것이 뭐냐. 국가의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가서 보시면 2장 1절 2절에 사도 바울이 목회 서신을 디모데에게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 나라가 평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왜 그러냐.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요 근래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말씀드리면서 그런 내용을 조금 비친 적이 있을 거예요. 좀 조용한 교회를 하면 좋겠다. 그렇죠? 좀 화평한 그런 교회, 교회가 크지 않더라도 좀 조용한 교회를 하면 좋겠다. 싸우지 않고 무질서가 이루어지지 않고 좀 질서 있게 단정하게, 그렇죠? 이런 교회를 좀 하면 좋겠다. 이런 그 소망을 제가 좀 이렇게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커도 그 안에 질서가 없고 단정함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말짱 도루묵.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질서에 있나 한번 우주공간 한번 보세요. 그 수십 쪽에 뭐 사람이 셀 수도 없는 그런 별이 지금도 부딪히지 않고 계속 돌잖아요. 그게 보통 질서입니까? 그게? 보통 질서예요? 그 사람이 상상도 못할 정도의 그런 질서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이 돌잖아요. 우리 몸 안에 있는 DNA 이런 염기 서열이니 그렇죠? 이 안에 들어있는 그 세포 사람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잘못되면 사람이 불구화되거나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질서를 유지하면서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세상을 만드시면서 이 창조 세상에 원하시는 것이 뭐냐? 질서를 유지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꼭 느껴야 되는 것은 정부든 가정이든 교회든 질서가 없으면 그러면 모든 것이 파괴된다는 거.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사랑 침례교회를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질서를 파괴시키는 그런 일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그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질서를 파괴는 안 된다. 어떻게 하든지 다시 회복을 시키면서 권면하면서 다시 하되 계속해서 질서를 파괴시키면은 그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추례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그와 같은 권징 방법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17장 6절에 그 당시의 시대상이 참 얼마나 뭐랄까 안타깝다 그럴까요? 참 비참하다 그럴까요? 그러한 그 시대상에 사는 그 사람들, 특히 그런 가운데는 보통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잖아요. 계속 약탈을 당하고 힘든 가운데 모든 거 빼앗기고 그거 하는 정부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는 일이 지금 여기 또 나오는 겁니다. 이게 단지파가 하는 일이. 자, 이렇게 하는 가운데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은 두 군데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재판관들의 도시들, 우리 한용대학으로 가면 7쪽, 큰 글자에도 7쪽, 뒤에 부록에 가서, 스타디바이블은 18쪽에 가서 보시면 재판관들의 이런 도시들이 나오는데, 이 도시들 위에 가서 보시면 위에도 베들레헴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스불론 이 지방에도 베들레헴이 있고, 유다 베들레헴은 어디에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나셨어요? 예, 그렇죠? 에브라다. 그렇죠? 베들레헴. 이 밑에 있는 유다 지파에 속한 그 베들레헴이 이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구분을 하고 있어요. 베들레헴, 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이제 단지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단지파는 여기가 단지파가 살던 데예요. 여기 단지파 바로 밑에가 누가 살았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데예요. 맞죠? 예. 그래서 여기 단지파가 살던 이 지역이 바로 지중해를 끼고 있는 아주 비옥한 그런 지역이에요. 아주 좋은 그런 지역이에요. 그 땅이 지금 단지파에게 돌아갔는데 오늘 이야기 드리는 건 이 사람들이 여기서 가나안 족속을 내쫓지 못하고 거기서 영토를 차지하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할 수 없어갖고 여기서 어디로 올라가냐. 저기 160km 저 위로 올라가갖고 여기 뒤에 가면 단 북이라고 있죠. 그래서 단지파는 땅이 두 군데가 된 거예요. 저 북쪽에 여기 단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 가이사라 빌리뽀라는 데 아시죠? 예.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의 맨 위에 있는 지역이 거기가 가이사라 빌리뽀인데 거기 있는데 여기. 알겠죠? 그래서 원래 땅은 여기에 하나님이 주셨는데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이 위로 올라가서 그래서 여기 지역을 차지하면서 이 차지하는 순간부터 여기 성경 가서 보시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포로가 돼서 멸망이 될 때까지 우상을 숭배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이스라엘 지파가 이제 12개가 있는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땅을 주지 않았어요. 예, 이 지파들 가운데 땅이 두 군데로 나뉜 지파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요르단강이 있을 때 요르단강 오른쪽에 므낫세가 있고 요르단강 왼쪽에 므낫세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므낫세는 반지파가 두 개가 있는 거고 단지파는 반단지파 이렇게 얘기는 안 해요. 근데 그냥 단지파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밑에 있는 단은 다 쇠약해서 쓸모가 없는 그런 단이 돼버렸고 실제 이제 나중에 넘어가면서 단 나오면 다 여기 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그 단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또 이걸 잘못 이해하고 단군이 단에서 나왔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이게 예. 뭐 이상한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 전혀 성경에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이런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베들레헴 유다에 살던 어떤 레위 사람이 여기 유다에서 바로 위에가 이제 에브라임인데 그 에브라임 산에 있는 미가의 집에 다다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미가가 어떻게 하느냐. 7절 이제 그 얘기가 나오고 7절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디에서 오느냐. 나는 베들레헴 유다에서 오는데 내가 머물 때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10절에 미가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나와 함께 거하며 나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밑에 가서 보시면 미가가 그를 자기 아들 중에 하나처럼 여겼다고 하니까 미가는 나이가 한 50세고 지금 된 상태고 그렇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레위 사람은 이름이 그 다음 장 여러분 18장 30절 가서 보시면 단 자손이 그 새긴 형상을 세웠으며 므낫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레위 사람이 이름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한 20살이나 뭐 25살 정도 된 사람인데 그 20살이나 20살, 5살뿐이 안 된 그 청년을 뭐라 그래요? 아버지 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지금 천주교 뭐하고 똑같아요? 신부하고 똑같은 거예요. 천주교 신부의 공식 타이틀이 뭐야? 파더잖아요. 파더.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그 당시에 유행하던 아비 숭배 사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좀 파급이 되면서 종교적인 지도자를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파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일이 지금 성경에 언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비 종교는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이교도들은 자기들에게 계략을 베푸는 자를 아버지라고 불러, 실제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 사실 우리가 이제 홍길동 신부님 그러면 홍길동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홍길동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파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홍길동 파더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교황이 뭐예요? 파파. 그렇죠? 폽이라고 하는 게 파더,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라고 불러서 이런 풍습이 유대인들 안에도 들어와서 이 사람들도 미국과 같이 제사장 계급의 사람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사부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사부님. 아시죠? 그게 메스터란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사람들을 너희 지도자라고 메스터라 부르지 마라. 그런 의미로 이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Father, Master 이게 다 그런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하 4장 16절 가서 보시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고 성전의 모든 비품들을 만들 때 후람 아니면 히람이라는 사람을 고용하거든요. 그 히람 아니면 후람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무언가 제사장 같은 노릇을 하든지 무언가 자기에게 좋은 기술을 습득해서 가르쳐준 이런 사람을 아버지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다. 여러분 이런 거 오해 안 하시겠죠? 아, 저희 아버지가 있는데 그건 아버지라고 당연히 불러야죠. 어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 가운데 서기관들 가운데 종교적 지도자로 아버지라 칭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가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죠.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저 아버지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도 아비 종교를 척결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천주교에서는 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제와 교황을 파더, 즉 아버지, 신부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12절에 가서 보니까 미가가 그 레위 사람을 거룩히 구분함에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됐다. 개인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때 미가가 이르되 레위 사람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주께서 내게 선을 베푸실 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지금도 많은 교회 성도들이 미숙한 성도들이 목사님이 차에다가 안수하면 차 사고 나지 않을 줄로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같은 거예요 이게. 목사님이 신방하면 무슨 일이 안 생길 줄로 생각하고 하는 거 이러한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사람을 데려다가는 제사장을 삼고 월급을 주면서 그렇죠? 이제는 보통 아들이 아니고 이런 내 아들이나 이런 제사장 계열의 아들이 아니고 레위 사람을 삼았으니 쉽게 얘기하면 신학교 다닌 뭐 어떤 사람을 내가 목사로 이렇게 만들었으니 예를 들어 이제부터 이 교회 하나님이 무슨 복을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식으로 해석을 하면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식으로 해석하면 예. 지금 이 소행이 아주 괘씸한 소행이잖아요. 그런데도 결국 다 할 때는 뭘 해요? 주님을 위해서 했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 주님의 복이 내게 임할 거라고 착각도 보통 착각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 시대의 사회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한국 성도들이 이러한 사회상 속에, 교회상 속에서 살고 있진 않은가.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남 볼 거 없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 이런 요소가 없는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척결에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위선과 가식인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위선과 가식. 이건 너무 쉬운 건데도 예, 일단은 읽질 않아서 뭔지 깨닫지 못하고 읽고도 이게 쉬운 거를 깨닫지 못하는 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악한 일들이 지금도 자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1절에서 6절에는 가정이 붕괴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에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신정국가의 백성으로 만들면서 꼭 지켜야 될 거 많지만 10가지로 요약해 준 게 그게 10계명이에요. 그렇죠? 이 모든 걸 거의 다 10계명에 나와 있는 명령을 다 어겨서 어떤 사람이 이걸 하나하나 조목조목 탐욕을 부리고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냐고 거짓말하고 그렇죠?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고 헛되이 취하고 이런 걸 다 따져보니까 7개 8개를 범했다는 거예요. 자그마치. 그럼 어떻게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죄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죄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이렇게 만들었으니 하나님이 당연히 내게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큰 착각을 한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상을 통해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닌가.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게 다 복이 되고 다 만사형통하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 예수님만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그러고,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그러고, 그렇죠? 이런 거, 이게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들은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고, 오히려 어머니 속이고, 돈을 갈취하고, 돈을 훔치고, 거짓말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역시 우상을 만들고, 우상숭배를 하고, 예. 신명기 12장 1절에서 14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예배할 장소가 딱 한 군데 있다는 겁니다. 거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해서 신전을 만들어놨죠. 자기 집에. 그렇죠? 자기 집에 신전을 만들어서 혹시 저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신전 좀 만든 거 없나 한번 살펴봐야 돼요. 혹시. 예. 사실 이 아들의 죄는 어머니가 부추긴 거예요. 어머니가 혼을 내고 그렇죠? 책망을 하고 정말 내쫓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린 이 아들이 그렇게 정신 못 차린 이유가 뭐냐? 어머니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어머니가. 자, 제사장은 민수기 3장 10절에 가서 보면 레위 사람만 돼야 되는데 미가가 이 요나단이 오기 전에 자기 아들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무시하다 보니까 미가의 집은 종교적, 도덕적 혼동의 도가니가 된 거예요. 근데 미가의 집만 그랬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미가의 집만 그랬겠냐. 거기 그 다음에 6절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걸 했더니 사람마다 다 이렇게 꾸며놨다는 거예요. 신전 하나씩 집에 두고. 자, 이렇게 되면서 레위 사람 제사장의 사역이 붕괴되는 내용이 7절에서 이제 13절에 나옵니다. 자, 구약시대 성도들, 그 성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 드리는 장소예요. 그게 성막과 성전이에요. 그럼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하나님께 섬기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누구냐 하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또 제사장들을 도와서 제사장이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음악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잘 지도해야 되는 책무를 맡은 사람이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오늘 가서 보니까 이 레위 사람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베들레헴 유다에서 오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모세, 그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땅을 다 배분해 주시고 레위 사람에게는 배분할 그런 땅이 땅을 안 주시고는 그리고 각 지파에서 몇 도시를 다 빼갖고 그래서 레위 사람과 제사장의 몫으로 주시죠. 그거 기억하시죠? 근데 여기 베들레헴 유다는 그런 도시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 레위 사람이 살아서는 안 되는 도시예요. 그럼 레위 사람이 왜 이렇게 떠돌아다니느냐? 떠돌아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충분히 섬기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잘 것을 줘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떠도는 신세가 된 거예요. 떠도는 신세가 됐다. 그렇죠? 이사 갈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된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기 13장 10절에 13절 가서 보시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지은 이후에 다시 자기 나라 땅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레위 사람들이 다 도망간 겁니다. 가기 전에 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 다 모아놨거든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간 이유가 뭐예요? 먹을 걸 줘야 레위 사람도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거기가 분명히 기록이 돼 있어요. 먹을 걸 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걸 갖다 바치지 않으니까 레위 사람은 상속 재산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다 도망가서 결국은 느헤미야가 노예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바칠 것을 바쳐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영적인 타락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마땅히 바칠 것을 바치지 않는 그런 일이 유행한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제가 이번에 우리 미디어 선교 헌금 우리가 이제 지난해에도 한 1억 원 정도 내부 외부해서 이렇게 헌금이 들어왔는데 제가 전주 다녀와서 이렇게 보고를 받았더니 한 8천만 원 정도 올해 이 미디어 선교 헌금이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새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분발하시고 많이 협조해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 지속이 되려면 결국 재물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걸 게을리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영적인 타락의 지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 요나단은 어쩔 수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것저것 떠돌아다니기로 작정을 하고 그러고는 결국은 이 집에 들어가서 뭐가 된 거예요? 고용 제사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고용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신약성경의 요한복음 10장에 가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삭군 목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진짜 목자는 양이 공격을 받으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삭군은 도망간다 그랬죠? 왜 그래요? 삭받으러 온 거지 양을 보호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기 나오는 삭군이라는 얘기가 하이어란 단어를 써서 여기도 하이어란 단어를 쓴 거예요. 고용된 목자란 뜻이에요. 삭군 목자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레위 사람이 돈 받고 가서 복을 빌어주는 그런 삭군 제사장이 지금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굴 섬겨요? 미가와 미가가 만든 우상들 섬기는 거예요. 교회의 목사가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면 삭군 목사가 되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교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고 집사든 아니면 교회 돈 많이 내는 어떤 사람 무서워서 그래서 그 사람 비위에 맞추는 그와 같은 설교하고 행정을 펴면 그럼 사꾼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지금 미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 사꾼 목사가 있으면 교회가 망하게 돼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정한 목사를 원하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요나단은 누구의 부름을 받았어요? 미가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누구의 부름을 받아야 되는데 원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미가의 부름을 받고 미가의 제사장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야 될 사람이 거기에는 이 사람만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이 사람도 이렇게 타락하게 된 거다. 그래서 목사가 이 교인 몇 명 나온다 하는 통계를 자랑한다든가 건물 크기를 자랑한다든가 신문에 이름이 많이 난다는 이런 거 자랑하면 그러면 성경적으로 이야기해서 목회는 다 끝난 거다 그렇게 이제 보면 되는 겁니다. 자, 미국의 유명한 릭 워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릭 워렌 이 사람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이런 책을 쓰고 그랬어요. 릭 워렌은 교회를 어떻게 하느냐 신문에 광고를 크게 냅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 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당신들이 어떤 교회를 원하는지 그걸 우리에게 앙케이트 조사로 좀 답을 해 주십시오. 그 거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꽝꽝꽝을 와그막 원한다. 뭐 청바지 입고 와도 좋다. 뭐 슬랩바를 신고 와도 좋다.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좀 원하면 그 교회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교회를. 예. 그렇게 하고 부흥했다고 하는 그와 같은 스타일로 목회를 하는 거. 이런 걸 하는 사람이 리그 워렌이거든요. 예. 지금 뉴에이지 쪽에 가장 첨단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목사 중 하나가 닉 워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쫓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지금 미가가 하고 있는 그 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을 때 이와 같은 악한 일들이 생긴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자 가정이 몰락했어요. 제사장의 사역이 이제 몰락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 사회가 몰락하는 내용이 18장에 나옵니다. 자, 18장에 이제 단지파 나오는데 단지파는 여러분이 아시죠? 왜 아세요? 지난 시간에 삼손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삼손이 단지파라고 얘기했죠. 예, 그래서 성경 가서 보니까 단은 야곱의 다섯째 아들입니다. 다섯째 아들. 단지파는 큰 지파는 아닌데 좋은 땅을 받았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중해에 아주 비옥한 그런 땅을 이제 받았습니다. 근데 사사기 1장 34절 가서 보니까 단지파가 거기 있던 사람들 쫓아내지 못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예,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힘이 없어갖고. 그 결과 단지파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 가서 폭력을 써서 거기 사는 순진한 사람들 다 죽이고 그리고 땅을 차지하는 그런 악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했습니다. 뭘 뽑아서요? 제비를 뽑아서 분배했죠. 그럼 누구의 뜻입니까? 누구의 뜻이에요? 이 땅은 누구에게가, 이 땅은 누구에게가, 제비 뽑아서 이게 땅이 떨어지면 그거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누가 관여했어요?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관여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 관여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은 누구에게 준 건데? 단에게 준 거예요. 단 이걸 차지를 못하고는 그런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저쪽으로 지금 이사 가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예, 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다. 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탐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가서 보시면 그렇게 하면 결국 끝이 안 좋다는 겁니다. 단지파가 자기에게 떨어진 그런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는 남의 것에 대한 그 탐욕을 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 단지파는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공식적으로 우상 숭배를 공식적으로 수행한 그와 같은 이 지역이 이제 되고 말았어요. 자, 그래서 이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2절 가서 보니까 단 자손이 계략을 짭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여기서 못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다섯 명의 스파이를 이제 보냅니다. 다섯 명의 스파이. 그래서 다섯 명의 스파이들이 쭉 이제 위로 올라가다가 에브라임 산에 올라가서 누구의 집에 이르러요? 미가의 집에 이르렀더니, 아, 그랬더니 자기들이 좀 이렇게 익숙한 그런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여기 가서 보시면 요쪽에 이제 단지파가 옆에 유다지파가 있고 이래서 유다지파 요 땅에 사는 사람들의 이 악센트, 사투리 이런 걸 좀 알아들을 수 있었는데, 아, 올라가다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하고는 다른 그런 목소리가 이제 들리는 걸 이제 판단하고는, 그리고 그 집에 이제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요나단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4절, 그가 그들에게 내가 여기서 뭐 하냐 이제 물으니까 미가가 나를 이러이러게 대우하여 나를 고용했습니다. 이 사람도 아주 순진한 사람이에요. 제가 고용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렇게 아주 순진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께 좀 조언을 구해라. 우리가 가는 일이 형통하게 될지. 그랬더니 딱 멋있게 대답해요. 6절에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이 주 앞에 있느니라. 하여튼 우스운 그런 일이지만 하여튼 이렇게 일이 이제 생깁니다. 이래갖고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한 160km 떨어진 저 위에 단까지 올라가는데 그 도시는 그때까지 이름이 단이 아니었고 라이스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였어요. 거기 가서 봤더니 평안히 거하고 외부 사람과 차단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8절에 그들이 다시 자기들의 지파가 사는 이 단 저 남쪽으로 이제 내려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땅이 너무 좋은데. 그렇게 했더니 단지파가 몇 명을 보내요? 600명 남자들을 골라서 그 남자들을 보내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600명이. 올라가다가 또 어딜 들렀겠어요. 미가의 집을 이제 들른 겁니다. 그렇죠? 600명이 무기를 다 들고는, 그리고 16절 가서 보니까 단 자손 중에서 임명을 받은 600명이 전쟁 무기를 가지고 미가의 집 지금 문 입구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새긴 형상, 에봇, 드라빔, 부어 맞는 형상 다 빼앗으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나타나서 당신들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랬더니 19절에 놀라운 협상을 합니다. 내가 이 한 사람의 제사장이 되겠느냐 아니면 우리 온 지파의 제사장이 되겠느냐 둘 중 하나를 생각을 해보라니까 입을 딱 다물죠. 그렇죠? 예, 입을 다물어요. 어떻게 큰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지 한 가정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그렇죠? 예, 그래서 20절 그 제사장이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심지어 본인이 꺼내와요. 에봇과 드라빈과 새긴 형상을 취하고 그 백성의 한가운데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되니까 미가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돈을 엄청 들여갖고 이 모든 거 다 세워놓고 신전 세워놓고 했는데 신을 잊어버렸으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을 잃어버렸으니 이게 얼마나 문제예요. 쫓아오는데 와서 보니까 600명이고, 예, 그렇게 되니까 뭐라 그래. 내 손을 입에 대라. 입하지, 뻥끗하지 말라고 아직 위협을 하지, 그 600명이. 그 한마디 뻥끗도 못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다시 돌아오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7절.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들과 그의 제사장을 취한 뒤 라이스에 이르러 평온하고 평안한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고 그 도시를 불로 태우되 구출할 자가 아무도 없었다. 따로 떨어져 있는 외딴과 같은 그 도시였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구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돼서 수백 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악행이 이제 여기서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그 도시를 건축하고 그 안에 거하며 29절 이스라엘에게 태어나 이스라엘이 야곱입니다. 이런 거 이스라엘 국가 아니에요. 예, 야곱에게 태어난 자기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도시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나 그 도시의 이름은 처음에 라이스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결론이 31절에 단 자손이 그 새긴 형상을 세웠으며 므낫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은 그 땅이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날까지. 자, 북왕국 그 다음에 남왕국으로 나중에 나뉘게 되거든요. 북왕국이 먼저 아시리아에 의해서 패배를 당해요. 그때가 될 때까지 이 미가가 세운 그 형상을 가지고 단지파는 거기서 계속해서 공식적으로 우상 숭배를 했다.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게 되죠. 이렇게 될 때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린 초대 왕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이란 말이에요. 그 여로보암이 가만히 보니까 위에 있는 사람 밑에 예루살렘을 가서 예배를 드리면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바로 예, 경계에 있는 어디에 둬요? 예, 베델. 예, 그 다음에 두고 저 부엘세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 위에 예, 이 다네라가 두고 이렇게 해서 우상을 숭배했다고 하는 그런 성경 기록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단이라고 한 데가 바로 여기 지금 단이에요. 라이스라고 하는 그런 도시. 예. 자, 그래서 미가와 그 다음에 오늘 요나단, 그 다음에 단지파 사람들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보면서 우리 인간 사회의 부패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부패도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고 탐욕을 부리고 예,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교회에 많은 제사장이 있다. 미가가 고용한 누구냐? 목사가 심리학하고 신문 방송 기자하고 그렇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코미디언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사람들 기쁘게 해주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이게 미가가 고용한 그런 제사장이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두어서는 교회가 절대 발전할 수 없다. 교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이다. 그런 징표가 있어야 돼서 그래서 삭스를 탐하면서 그걸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한번 이 사사기 17장, 18장에 나와 있는 그 사회상과 또 우리의 교회상과 또 우리 인간사회의 그런 상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귀한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